안녕하세요. 근양유입니다. 최근에 원화 환율이 너무 약세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보다 원화가 너무 약세인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환율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환율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환율? 그러면 이제 두 나라의 통화의 가치의 상대평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수박 한 통에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수박 한 통은 2만 원인 거죠. 수박 한 통은 2만 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달러 하나는 얼마니? 이런 게 이제 환율이라는 겁니다. 1,500원 이렇게 쓰는 것도 달러를 수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딱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 하나를 사는데 원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수박이 비싸지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를 따져놓고 봐서, 너 원화 갖고 싶어? 달러 갖고 싶어? 달러는 금리가 4% 넘게 주는데, 원화는, 뭐야, 이거. 에이, 난 달러. 이렇게 하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 한국이란 나라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환율을 결정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패러티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이제 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요거 빼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율은 뭐냐면요. 어글리 컨테스트입니다. 어글리 컨테스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못생겼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뷰티 컨테스트. 야,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못생겼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원화가 요즘에 약세입니다. 와, 지금 원화 이래가지고 되겠냐? 지금 돈을 그렇게 뿌려대니, 지금 나라 망하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가 내가 더 못생겼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옆에서 이제 엔화도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나도 진짜 못생겼어. 나도 진짜 맨날 돈 풀려가지고 난 진짜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안화는 어떤가요? 위안화 지금 PBOC라고 하죠. 중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돈을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막전 세계도 폭발도 막 돈을 막 뿌리고 있으니까 야, 내가 더 바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저 옆에서 보고 있는 달러가 이제 쭉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니네들 진짜 못생겼다. 그래도 못생겨서 어떻게 진짜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다가, 야, 내가 좀돈좀 풀어줘? 본인도 이제 못생겨놓고, 이제 나도 내가 한번 해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화와 엔화, 위안화, 우리나라만 못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못생겼어요. 많이 못생겼죠. 그래서 원화가 점점 앞으로도 더 쓰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다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통화도 다 같이 뭉뚱그려서 다 같이 함께 못생겼어. 내가 더 멍청해. 내가 더 바보야. 라는 콘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거죠. 지금 좀 이 상황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금이죠, 금. 금이 가만히 있는데 막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 비트코인은 언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좀 올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엔화, 그리고 달러. 이 순서대로요. 첫 번째 원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올라간다. 달러에 비해서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한국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원화에 비해서. 달러가 나가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뭐든지 많아지면은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올까요? 우리는 지금 올해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최대 폭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830억 불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물건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꽤 많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달러의 규모는 770억 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서학개미들 이 해외 투자를 하는 돈들이 와 77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30에 비해서 와 이게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이번 10월 달 있잖아요. 10월 달에만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규모가 68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0조 정도 되거든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신 거지? 10조 원 정도의 규모를 밖으로 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다 보니까 아유 이래가지고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는구나 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830억 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사실은 이게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물건을 보내가지고 돈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야 어차피 미국에다 다시 투자해야 되는데 뭐하러 한국 가져오냐? 아니 가져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들이 안 들어온다. 이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잠깐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주기로 한 돈이 있잖아요. 3,500억 달러요. 3,500억 달러 하면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어쨌든 이거를 뭐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말이 많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그렇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간으로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돈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8년 동안 계속 나갈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잠깐만 이거 원화 무조건 약세인데? 무조건 약세네. 그러면서 야 달러 사자 달러. 달러가 낫지. 원화보다 달러가 낫지. 라는 돈들이 확산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 받고 이런 돈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화와 관련돼서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숫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화 약세? 그러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트라우마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요. 70년대에 있었던 원유 파동이 있어요. 오일 쇼크죠? 원유 파동.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때 지금 뭐 생각해보면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원유 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환율 약세가 되니까 수입 물가, 야, 우리나라는 지금 기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돈 없어가지고, 진짜 장난, 그때 엄청 힘들었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네, 70년대 원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유, 유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의 공급 과잉이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유의 가격이 이때처럼 막 폭등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죠. 이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원화 약세? 그러면 썸네일에 바로 제2의 IMF?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줄 돈, 즉, 부채가, 단기 부채 특히, 단기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 못 갚으니까 어떻게 IMF에서 좀 빌려줘요? 라는 거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외 순금융 자산이 1.1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해외에 받을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뭐 판이 뭐 깨지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IMF 당시하고 우리랑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때는 줄 돈이 있는데 돈 빌렸는데 돈 없어요. 그러면 IMF 좀 도와주세요.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뭐 지금 돈 안 낼 거야? 채권자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IMF가 온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걸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화 약세 있잖아요. 이 원화 약세는요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사람은 좋고요.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어제 일본 재무성에서 엔화가 지금 너무 약세인데 원화뿐만 아니라 지금 엔화도 약세입니다. 이게 지금 150엔을 넘어서게 되면은 아 이거 우리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엔화가 약세예요. 그럼 엔화가 약세인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엔화를 사야 되겠네요. 그럼 뭘 팔아야 되죠?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일본 재무성 BOJ에서 달러를 팔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라도 엔화 약세를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엔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이날이 진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을 꼭 표시해놨다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모닝요에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째 그때도 150엔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BOJ에서 개입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개입을 한 날이 금요일날 밤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BOJ에서 긴급 그래가지고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개입을 했을 때 규모가 놀라운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하루 만에 30빌리언. 이거면은 대략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50조 원 가까운 숫자예요. 하루 만에 50조 원이나 되는 달러를 그냥 폭탄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들 야 엔화 약세다 막 그러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오 쪼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일날 있었던 그 엔화의 움직임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하루 동안 얼마나 긴박하게 엔화가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에는 당국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동시에 있었던 당시에는 보면은 달러를 강세로 만들었던 게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트윗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그동안 75BP씩 엄청 세게 금리를 올렸었는데 우리 이제 이거 속도를 25BP 낮춰서 50BP씩만 올릴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날이 정말 글로벌 증시에 대바닥을 친 날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BOJ와 닉 티미라우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과 미국이 합세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환율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금리 얘기 안 하고 인플레이션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어글리 컨테스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더 못생겼어라고 이야기할 때 달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딘가 냄새가 나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도 150엔에서 처음 막은 게 아니고 145에서 한번 막았다 실패하고 150에서 또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이제 나올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를 그냥 마냥 놔둘 순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죠. 미국이 원화 약세 요인, 엔화 약세 요인 다 중요한데요. 달러가 강세 요인을 걷어들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뭐 금리 인하 한 해 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유동성 있잖아요. 단기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단기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 문제가 다 완화돼 버렸죠. 그래서 돈이 더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QE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QE가 되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요. 오늘 밤에 트럼프와 금융회사들의 CEO들이 만납니다. 왜 만나냐?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의 대결 구도에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희토리 없으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돈을 땡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동성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야, 내가 좀 약세 돈 좀 풀어줘? 네, 뭐 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찐따는 아니잖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글쎄요, 환율이 이제 더 약세가 돼서 1,500원 넘어가고 그래서 제2의 IMF 오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